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마리우폴 안 저항을 멈추라는 러시아군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두 죽었을 때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의 최후 통첩 내용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와 마리우폴을 넘기는 순간 우리가 모두 죽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 가입을 추구하지 않은 대신 종전과 러시아군 철수, 자국의 안전 보장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논의는 나토에 관해 우리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서방과 체제 보장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나토의 추가 확장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 등 모두를 위한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종전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이해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이후 안전보장 제공과 관련해 크림반도, 러시아가 후원하는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상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일본 국회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러시아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 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은 그런 공격에 대응해 보안을 강화할 애국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진화하는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가 우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경보를 발령했다며 러시아의 사이버 역량은 상당하며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도구와 전문성이 존재하고 정부는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지만 도움을 받을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기업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 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인 대러시아 제재의 명백한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며 우리에게 명백하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와 양자관계에 관한 기본 문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남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와 일본과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 남쿠릴 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의 무비자 여행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한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탈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평화조약 체결의 핵심 조건인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점유한 남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사회관계망 기업인 미국 메타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러시아 내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구 법원은 어제 메타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타는 러시아 내 지점 개설 등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 행위를 허용하는 생각을 품게 하고 러시아인에 대한 징후를 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검찰은 메타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 조치와 관련한 가짜 뉴스와 러시아 내 반전 시위를 촉구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의 삭제 요청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내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데 대해 이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서해상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발사 지점 등을 근거로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최고는 0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1일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선전 매체들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한 것에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훈련의 범위, 규모와 시기는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21일 북한 선전 매체들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두고 오늘 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파이투나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이즈 대변인은 우리는 정책상 계획되거나 시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한동맹에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들은 미한군 당국이 내달 중순 연합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경거망동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 고위 관계자가 북침 합동군사훈련에 강도 높게 벌일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선전 매체 여명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재개를 떠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금껏 뒤집어쓰고 있던 양가죽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승량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누구든 공화국의 존엄 높은 체제를 함부로 걸고들며 도전해 나온다면 반드시 비참한 자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이 합동 군사 연습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야외 실기동 훈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군 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모라토리엄 등을 파기하는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전략폭격기 전개와 함께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4년째 사실상 중단된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최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발사 지점 등을 근거로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며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 청와대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발사체 세부 재원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지점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서해 쪽이라며 다만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그러나 정확한 발사와 낙탄 지점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발사 지점으로 알려진 평남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은 서해 한국 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한 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 구간입니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인 창린도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표현의 진위가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큰 틀에서는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라는 게 9.19 군사합의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윤 당선인이 얘기하려고 했으면 9.19 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맞췄겠죠.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현 정부 간 소통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당선인 측에 대한 주요 현안 실시간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포가 서해상에서 이례적으로 발사가 됐고 그에 따라서 NSC가 열린 이상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의혹이 많았지만 국방부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결국 국방부가 상세히 설명하면 해결될 것을 시간을 끌다 보니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의 어떤 사례까지 와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서해상으로의 방사포 발사가 군사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합의 파기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 또는 외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이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임 전부터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발언은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신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초기부터 강대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물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거나 도발할 경우는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박원공 교수는 안보 문제를 둘러싼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기본적인 인식차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면 북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역량을 키워가는 등 다양한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네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1월부터 연속으로 벌여온 미사일 시험의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국무부에서 북한 관련 자문관 역할을 맡았던 매닝 선임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련의 북한의 활동은 군사적 역량 개발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도 더 큰 전략적, 군사적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이 억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n the larger strategic and military context, what are they doing this for?
북한은 지난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발사 시험이 실패한 지 나흘 만으로 지난 1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일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당시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 발사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북한이 늘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북한의 진짜 의도는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과 군사적 타격을 연습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늘려간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방사포 자체는 낮은 수준의 우려로 여겨지지만 이 역량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포 회장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북한이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적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포 회장은 특히 방사포 발사가 다른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역량이나 재래식 무기 역량의 강화와 합쳐질 경우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시점상 한국의 대선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그리고 새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북한이 이런 무력 활동을 벌인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요소가 언제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퍼 회장은 북한이 한국에 새로 들어올 윤석열 정부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노퍼 회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앞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그동안 중단됐던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기동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대비태세를 위해 대규모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 미국과 한국군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first off, it's very disturbing to see North Korea continuing to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연합 실기동 훈련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잠재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와 영내를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체계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counter that, I think the ROC in the U.S. needs to maintain an ironclad defense and make sure that its air and missile defenses are at the highest state of readiness.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실기동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수행의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매년 적어도 두 번의 대규모 훈련을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규모 실기동 미한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며 소규모 훈련을 여러 개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훈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실제 병력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 훈련을 사실상 4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현재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을 각자 수행하고 있으며 대대급 이하에선 연합 기동 훈련을 분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이유로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축소했습니다. 실제로 3대 미한 연합 훈련으로 불렸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2019년 폐지되거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 야외 기동 훈련 재개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기동 훈련 취소 등으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됐다며 한미 간 전국급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VOE에 미한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war would be fought using combined forces with ROC forces fighting alongside American forces. And you're not going to learn that at American training centers.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전쟁은 미국과 한국 연합군이 함께 치르게 될 것이지만 이는 미국 훈련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군 장교와 사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 나가 함께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VOE에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 because as I've told you before, training is necessary for readiness. And the training that was lifted.
백돌 교수는 대규모 훈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하고 1, 2년 전에 재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훈련을 줄여선 절대 안 된다면서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never, reduce exercises out of fear that it is going to provoke North Korea. We need to conduct sustained training over time.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든 수준에서 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이 내달 연합 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내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청사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통합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관련 조항의 첫 번째 항목은 사이버 안보입니다. 국무활동 예산안에 포함된 이 항목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국무예산안에서 미국 정부의 원조와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활동을 연계한 이 항목은 약 4년 전 처음 등장했고 이후 매년 북한 관련 조항의 첫 항목으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과거 미 의회에선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북한도 이들 국가와 나란히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 의회에선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의회는 2019년 말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했고 현재 이 센터는 설립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악성 행위 혹은 악성 영향은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성국들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이버 위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주요 사이버 위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의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백악관에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이 신설됐고 이어 지난해 중순 크리스 잉글리스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첫 국가 사이버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뿐 아니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것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북한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과 2017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의원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주요 불법 사이버 행위 중 하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입니다.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지난 2일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달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당시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을 겨냥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 하원의 사이버 외교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 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5억 달러를 늘린 2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동강 물이 녹으면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류를 하역하는 항구에서는 유조선의 입출항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화물선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약 170m 길이의 이 선박은 5개의 적재함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남포 석탄 항구의 동쪽 부분에 자리한 석탄 적재용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특히 석탄 적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듯 주변의 다른 선박과 달리 적재함 내부를 덮은 검은색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이 선박은 이틀 뒤인 7일자 위성사진에선 적재함 덮개를 모두 닫은 모습이 포착됐으며 10일엔 해당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 남포항과 맞닿은 대동강은 올해 1월과 2월 강한 추위로 얼어붙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해빙이 이뤄진 3월 2일을 전후해 남포항 일대에서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70m 길이의 선박과 별도로 남포 석탄 항구 서쪽 지대에선 3일과 10일에서 12일 그리고 16일 약 140m 길이의 화물선이 정박했다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포항보다 좀 더 내륙 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3일부터 약 2-3일 간격으로 선박 두 척이 북쪽과 남쪽에 부두해 각각 정박했던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중 약 120m 길이의 선박은 5일과 6일 이 자리에 머물다가 7일부터 사라졌다가 15일 같은 자리에 다시 정박해 20일 현재까지 적재함을 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더 안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석탄 항구인 대한항에는 20일 현재 120m 길이의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남포항은 2371호 채택 직후 한때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2019년을 전후해 다시 분주해지더니 곧바로 북한의 불법 밀수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 석탄 항구에서 선적된 선박의 행선지는 불분명한 만큼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을 곧바로 대북 제재 위반과 결부시킬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곳에서 실린 석탄이 주로 중국 근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불법 거래된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100m가 넘는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건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북한 석탄 항구와 더불어 유류 항구에서도 모종의 활동이 재개된 정황이 위성에 잡혔습니다. 플래닛랩스의 16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이 지난해 건설한 새 유류 하역 시설에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정박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인 15일이나 이후 열람이 가능한 21일자 위성 사진엔 이 선박이 현장에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16일 입항에 17일에서 20일 사이 출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조선이 정박한 곳은 북한이 지난해 완공한 3개의 새 유류 탱크 지대 앞에 만들어진 접안 시설로 지난해 6월 완성된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이 접안 시설에서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는 유류 탱크 약 20개와 여러 유조선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유류 탱크를 증설하고 접안 시설까지 만들자 북한이 유류 비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위성 사진에는 기존 유조선 정박 시설과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유조선들이 실제로 정박하는 모습이 확인돼 대동강 해빙기 이후 북한이 관련 활동을 재개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했지만 미국 등은 북한이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토니 홀 전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홀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부 지원 없이는 식량 부족량을 메울 수 없는 북한 당국이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국경을 여는 것이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기근 시기인 1995년부터 7차례 방북하며 서방국 관리로서는 처음 평양 외곽의 식량난을 직접 목격한 홀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외부 지원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터라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대사님께서 방북하셨던 때인 1990년대 대기근과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Now, as compared to when I was there, because nobody's been there in a couple years, and they've pretty much kicked out all the
제 방북 당시와 지금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코로나 이후 식량과 보건 상황 등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 직원, 심지어 UN기구 요원들 모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북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추측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건 북한이 매해 평균 적어도 곡물 100만 톤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고서는 부족한 식량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북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전염병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할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북한의 변화 조짐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It doesn't make sense. Many people want to help North Korea. They want to, in a humanitarian way, they want to help.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국경을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의 철도 운행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간헐적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할 정도의 뭔가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식량 수입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식량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전염병을 막겠다면서 국경을 봉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합니까? 북한 내 식량난과 보건 상황만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경을 열어 지원 물자가 들어가고 또 그런 물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좀 전에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북한은 매해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17년째 유엔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재지정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Well, their farming techniques are not very modern. They
일단 현대화하지 못한 북한의 농업기술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매해 약 520만 톤의 곡물을 필요로 하는데 평균 생산량은 400만 톤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매해 100만 톤 이상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했죠. 일단 노후화된 북한의 농업기술을 현대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외부와의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농업용수도 부족한 고질적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니까 스스로 부족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지난 2년 넘게 국경을 닫아 외부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식량난은 악화됐을 겁니다. 평양 외곽은 정말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북한은 올해 들어서 잇따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FAO 미국 대사를 지내신 경험으로 미뤄 이런 정세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Well, it affects it to a great degree because people want to help North Korea, but it's almost like North Korea.
큰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북한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미사일을 쏘아 올릴 거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하는 식으로 북한을 돕고 싶어하는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북한을 지원하고 또 대북 지원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의 바람에 역행하더라도 일단 북한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여성과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군인들을 먹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관리들, 군인들은 스스로 잘 해결합니다. 누구도 모국을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나지는 못하죠. 북한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일단은 도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지원물자 전용 논란이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Well, if North Korea is to allow us to give humanitarian aid like food and medicines, the way the World Food Program did it and a lot of non-government agencies did it is that
세계 식량 계획과 많은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배에서 식량이 내려져 자동차나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서 실제로 해당 식량이 배고픈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말합니다. 점차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또 국무부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근본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입장이고요.
I agree that North Korea has done some things that just don't make sense. And they have hurt their own citizens. But here again, I'm in the minority. I think
그런 주장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음식을 주고 필요한 약을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미사여구 말 한마디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이런 주장을 하는 소수일지라도 저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일단 묻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그룹의 사람입니다. 인도주의적 현안으로는 북한의 식량 등 물자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유해 발굴, 이산가족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No, that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and in the United States that care about hurting people. And not everything is politics.
북한 주민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미국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도우려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평양 외곽에서 식량난을 조사할 때 미국이 지원한 식량 포대에 성조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북한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국이 북한의 식량 지원을 제기할 때 반드시 성조기와 한국어로 미국인들이 북한인을 위해라는 메시지를 적었으면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FAO 대사를 지낸 토니 홀 전 하원 의원으로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속 내부 식량난 전망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30대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조 씨의 세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던 간병인 회사에서 조진혜 씨는 에스도 조라는 이름을 모르는 간병인 회사와 병원이 없을 만큼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는 물론 보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 회사를 직접 차리고 싶을 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진혜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미남동부 조지아주와 엘라베마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로 운영을 하면서 미국 교회들에서 땡스기빙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박스로 한 20개 거의 되게. 그래서 그거를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한 박스씩 나눠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많았던 게 저희 동생하고 어머니였어서 땡스기빙 휴식날을 잡아서 개인 차에다가 그 박스들을 다 천천히 싣고 버지니아에서부터 뭐 조지아 알라바마까지 켄터키 뭐 다 돌게 됐는데 그때 알라바마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조진혜 씨는 북한 인권단체를 설립해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조지아 엘라베마 지역으로 내려간 후 단체 활동도 뜸해졌고 결국엔 단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취재진은 그간의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물을 싣고 탈북민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조지아주와 알라베마를 돌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곳에서 한 탈북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만 차 사고가 났고 두 모녀를 도왔던 탈북민 A씨와의 인연으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 간병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A씨의 투자를 받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A씨 그리고 A씨는 진혜씨 가족과 심한 불화를 만들었는데요. 때문에 모든 계획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미 큰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진혜 씨와 A 씨는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진혜 씨는 지인의 도움과 있는 것을 다 모아 A 씨가 손해본 금액의 절반 이상을 돌려주려 했지만 A 씨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돈을 빌미로 협박이 시작됐다는 게 진혜 씨의 주장입니다. 조진혜 씨는 현재까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주고 여기서 끝내고 싶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나는 갖고 왔다. 근데 안 나타났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 사람도 안 왔고 저도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났을까요? 그때 이분이 다시 전화 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너에 대해서 말하게끔 망신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후회 안 한다고. 나는 사람을 보는 거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당신은 뭘 해도 좋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른 데 어떤 탈북자분이랑 페이스북에 뭐 신문에 별 없는 말, 있는 말을 다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던 A씨가 일부 탈북민 사회에 진혜 씨에 대한 악의적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참 그 당시는 억울했고 분했고 정말 속 터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람이 이제 바닥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16일씩 금식해가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가 그런 후에 국회에서 여성으로서 겪기 힘들었던 수치스러운 말까지 증언을 해가면서 탈북자 살려달라고 내가 증언을 했던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내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게 다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만나면서 단 한 번 내 장학금 도와달라, 내 생활비 도와달라, 내 가족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북한 어지 북한 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해달라, 탈북자들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어려워하니까 한국에서부터 다시 망명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나 진혜 씨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혜 씨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지아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1년 넘게 버텼고 감사하게도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요. 남편을 만나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으로 이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잘 알면서도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세상에서 북한 사람이어서 차별당하는 거 말고 그냥 너라는 사람이어서 잘 살 수 있고 너라는 사람이어서 이 상황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평생 유전해줄 테니까 나 하나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힘내달라. 철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면서 4, 5년이 걸렸어요. When I'm
less than I should be.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고개를 든 진혜 씨. 조자주에서 다시 요식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 정착 초기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중국에서의 일들이 진혜 씨에게 적지 않은 자산이 됐습니다.
다른 이제 제가 비즈니스는 못하게 됐지만 간병인 회사들에서 이제 경력이 있고 또 있으니까 많이 하회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뻔하고 빤한 일들을 6년 동안 해온 거를 또 다시 이제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변경을 시켜서 초원이라는 한국 바베큐 식당을 가봤어요. 여기서 한 달 정도를 일을 해봤더니 서버로 이제 일을 했더니 옛날 경험이 이제 새롭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은 중국에 있을 때 식당에서 이제 거의 매니저급의 위치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이게 1, 2, 3층 되는 큰 이제 조선족이 운영하는 바베큐 식당이었는데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방장들한테 일 나눠주는 거, 서버들 이제 스케줄 짜는 거, 뭐 앞에 손님이 왔을 때 컴플레인이 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어떻게 딜을 하는지, 이제 술 판매는 어떤 규정 안에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미 다 했었던 건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영어라는 것뿐이지 다 똑같더라고요. 비즈니스 방식은. 그래서 한 달 식당 일을 마치고 매니저를 구한다는 식당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진혜 씨는 매니저를 구하는 한국 식당의 사장과 대화를 나눴고 바로 채용됐는데요. 중국과 미국에서의 경험이 전부였지만 간병인 회사에서 6년간의 경험, 인권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동안 진혜 씨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매니저라는 일 자체가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떠셨나요?
힘든 점도 많았죠. 왜냐하면 그 식당 자체가 되게 컸기 때문에 석이 이제 뭐 40석도 넘어되는 데라서 굉장히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길어요. 걸어 다니는 그게. 그리고 매니저다 보니까 테이블마다 거의 다 가서 한 번씩은 봐야 되고 부족한 게 있는지 눈으로 보고 이제 더 서브를 해드려야 되고 주방에 음식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또 막 무침이 안 나오면 또 막 고추 썰고 뭐 양파 썰어가지고 무침을 막 하고 나면 이제 마늘을 손에 건드린 상태에서 또 테이블에 가서 손님 테이블 고기 굽는 게 막 딸리고 타면 또 뒤집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올 때는 이제 손을 진짜 열심히 씻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펑펑 그 거품 같은 걸 옷에다 막 바르고 나와요. 왜냐면 마늘 냄새를 좀 없게 하려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테이블에서 고기도 뒤집고 그러다가 이제 테이블에 뭐 누군가 생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생일 선물 케이크를 제가 준비를 했었고 조제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만든 그게 어떻게 흥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식당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음향 시스템을 잘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있는 대로 높게 틀어주고 케이크를 안에서부터 불 닫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전체가 다 축하해 줄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해서 생일을 세는 모든 사람은 우리 식당에 오는 그런 이제 전통을 만들어놔서
진혜 씨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조진혜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2년 3월 22일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헬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테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무대 연출가로, 화가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괴테는 1832년 3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3월 22일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 UN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UN은 1965년부터 국제수문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 전시물,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수자원 관련 행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5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